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께 합당히 여기시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점에 대해서 그대로 가르쳐주는 하나의 표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서 못에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자였는데 그런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어떤 특이한 그 방법과 또 어떤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저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그 고침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네가 뭐 안식일 잘 지킨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뭐 헌금을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 때문에 병 고침을 받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 그 고전 소설인 심청년에 보면은 그 심청의 아버지가 물에 빠졌을 때에 지나가는 중이 구해주죠. 그리고 공양미 300석만 내면 눈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중이 그때 그 사기를 친 게 아닙니까? 소설대로 하면은 심청의 아버지가 공양미 300석 바쳐가지고 눈을 뜨는 것이 아니고 심청이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중은 소경인 심청이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절에 쌀 300석을 바치려고 한 것에 지나지를 아니했다는 거죠. 사기쳤던 그래간 모습이죠. 그래서 뭘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욕심과 어떤 절박한 심정 상황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 거짓말에 지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어떻게 하면 해준다 이것을 절대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그런 조건부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만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 내걸었던 그 조건부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조건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내건 조건에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걸 증명해 주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한 조건부의 그런 말씀이었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건 조건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는 여호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주시고는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인간을 죽이기 위함인가 살리기 위함인가 이리 생각해 볼 때에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줘가지고 지킨 복 줄게 하지만 안 지키면 저주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죽이기 위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킬 만한 걸 줘가지고 지키면 살려준다 복준다 이렇게 나오면야 아 율법 주는 것이 인간을 살리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킬 수도 없는 걸 줘놓고 지키면 복준다 대신 안 지키면 저주다 이렇게 나온 것은 이건 도저히 인간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예 인간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면 복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러려면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주신 것이 줘놓고 이거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지 못한 율법을 줘놓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신 것이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킬 수 없는 율법 앞에서 인간은 뭘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걸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보내신 아들을 믿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 받는다는 자기 행함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믿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은혜다. 그 은혜 때문에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준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 고친 밥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봤으면서도 너 왜 안식일 범하느냐? 오직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이것만 보고 있는 유대인과 똑같은 수준이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나을 수 없는 그 병자를 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셨다는 것. 이 놀라운 구원의 그 현장에서 그걸 목격한 그 현장에서 오직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에 그냥 걸어갔을 뿐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 안에 그 병자는 이미 고침 받은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온 땅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역할인 것이지 뭐 병자가 예수님 말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갔기 때문에 병 나왔다 이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예수라 아니라 이렇게 말하네. 고침받은 병자가 고침받은 후에 하는 일이 뭡니까?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다. 이걸 증거하는 거였죠. 그게 뭐냐면 내가 뭘 어떻게든 했더니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더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단순해요.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다. 이것만 증거하면 된다 그 말이죠. 이게 구원을 얻은 자에게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날 고친 분은 예수다. 네가 뭘 어떻게 하니까 주님이 와가지고 나 고쳐주더라. 이건 믿음이 아니고 이건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앞세워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는 거에 지나지를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 문제와 연관된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 어떤 분이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했다. 그렇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어떻게 네가 인간이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시는 지금 말씀입니다. 왜 너희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아보지를 못하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본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나 같으면 예수 알아봤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유대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 얼굴을 압니까? 아니면 그 모습을 압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언제 어느 때 내가 내 아들을 하늘로부터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얼굴은 이리이리 생겼고 무슨 옷을 입고 어디로 갈 거니까 그때 거기에서 너희가 그를 기다렸다가 아들로 환영을 잘하고 대접 잘해라 이렇게 미리 정보를 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왔을 때 못 알아본다면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잘못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얼굴 모습 말해줬겠다. 옷차림 말해줬겠다. 다 말해줬는데 왜 못 알아보냐. 이건 너희 잘못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말이죠. 사실 그 생김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말입니다. 생김새가 어떻단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기껏해야만이 나온 게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연한 숨 같다, 뭐 고요한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아름다운 것도 없다, 뭐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한다.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말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뭐 얼굴은 둥그럽고 눈은 어떻고 머리털은 무슨 색, 입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게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당시 뭐 이스라엘에 풍채 없는 사람이 뭐 어디 한둘입니까? 풍채 없는 사람이. 고운 모양도 없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멸시받고 사람에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누가 예수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알아보냐 그 말입니다. 얼굴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예수에게 왜 네가 건방지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비 거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야 지금 성경의 입장에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 항상 나오고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 있다고 합시다. 그분을 당장 보고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장담 못합니다. 아무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얼굴 모르니까 도대체가. 사진이 남아있습니까? 무슨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니까 뭔가 그 풍치나 그 모습에서 남다른 게 있지 않겠는가는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달력에 그 예수님 그 그림 보면은 예수님 머리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머리가 아니고 둥그렇게 광채가 번쩍번쩍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예수님 머리 광채가 반짝반짝 난 다음에 그걸 딱 보고 아이고 저분이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변화산에서 옷이 변화된 것처럼 그런 뭐
하여튼 옷이 하얗게 빛난다든가 뭔가 좀 이런 특이한 것, 이 땅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라면은 아마 좀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전혀 없이. 예수님에게 만약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표적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못 알아봤겠습니까? 날마다 천사가 수종 들고 천사가 빙빙 날아다니면서 이가 예수, 이가 예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섬기는 당연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전혀 보이지라니까 하늘에서 왔던 표적을 좀 보여달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 했겠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겉모습으로 알아보는 게 전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은 얼굴 생김새 겉모습 가지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구분을 하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처럼 자기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알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남다른 게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왜 자기를 갖다 못 알아본다고 그렇게 타박으로 책망하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알아봐야 왜 못 알아본다고, 모습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한 대로 예수님은 그 모습 가지고 알아보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모습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알아봅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은 무엇까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게 이런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는 것, 행하시는 게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것처럼 아들이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아들이 일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무 무능력하게 들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뭔가 좀 예수님이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예수로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무능력하다 이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 그 무엇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들이 행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아버지가 행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결국 아들이 행하는 걸 아무리 봐도 그것도 이해를 못하게 돼요. 무슨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겠습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나 아들 행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아버지인 하나님하고 아들이신 예수님 행하는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들이 행하는 것을 안다면, 그걸 이해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이것도 안 봐도 안다 그 말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아들 행하는 걸 알면은 아버지 행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알면은 아들이 행하는 걸 보면은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구나, 아나 그 말입니다. 왜? 아버지 행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나도 아시겠습니까? 자, 반면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게 뭔지, 하나님이 뭘 행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면은 그들은 결국 그들 앞에 아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별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 행한 일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무슨 모른다 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걸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무지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이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까 율법 준 이유가 살리기 위해서다,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했는데 율법을 줘가지고 어떻게 살린다겠습니까? 넌 안 된다는 거죠. 넌 안 된다. 너는 율법 지킬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못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수준에 넌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 거니까 너는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아들만 믿어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심입니다. 네가 그 아들을 믿는다면은 너는 네가 율법 지켜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아들을 믿게 한다면 너는 율법 속에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쓴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율법 속에서 내가 죄인이다 알고 내 죄를 위해서 희생 좀 오신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까? 후자라 끝 말입니다. 율법 속에서 내 죄를 알고 희생 제물로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행하심을 제대로 발견한 그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봤을 때에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왜? 율법 속에서 내 모든 죄를 대서 구원하실 누군가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 속에서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21절에 오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린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예수님이 살리기를 원한 사람이 따로 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21절 보면은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 살리는 이렇게 말 때문에 하나님이 살린 사람과 예수님이 살리기를 원한 사람이 각각 따로 다는 이런 느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이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기를 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따로 만든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자입니다. 아들에게 맡긴 자죠. 결국 예수님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리기를 원한 사람이 곧 예수님 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절의 말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서로 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원하는 자를 살리는 일이다. 살리는 일이다.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아들 역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준 게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봐라! 난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일. 꼼짝 못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말씀을 일으키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신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예수 역시 살리기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시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의 행하심을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23절 4절 보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공경치 않으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치 않은 것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지금 교회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으면 다 된 줄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근데 본문대로 하면은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공경 따로 아들 공경 따로가 아니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 나를 죽었다 이걸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런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구분되는 거예요. 갈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잘못된 모습이죠. 예수는 십자가만 믿었고 믿어가지고 천당 가기 위한 그런 믿음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믿음이고. 근데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은 아들을 어떻게 공경을 합니까? 아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한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아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일으켰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봤다면은, 예,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를 공경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지키고 뭔가 행해 되어지는 것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어집니다. 이걸 믿는다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공경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아들 보낸 뜻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뭘 행하고 지키라 이것이 아니고, 그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만 믿고 주님만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뭡니까? 율법 주신 것도 너희가 스스로 뭘 지켜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율법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보낸 아들을 믿으라는 거죠. 아들을 믿으라. 뭘 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대신 모든 걸 이루어준 그 아들만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만 바라올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아버지 뜻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아버지를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심판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하나님은 안 믿고 아들만 믿으면 됩니까 이런 생각은 또 안 하겠죠. 만약 하나님은 안 믿고 아들만 믿으면 됩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역시 믿음을 둘로 구분한 게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게 곧 아버지를 믿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들 믿고 아버지 믿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온단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믿기에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했고 또 28절에 보면은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여기에 또 다른 무언가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8년된 병자는 그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수준은요,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왔다. 꼭 이렇게 나아진다는 것이죠. 꼭 뭔가 인간이 한계 조건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구원 말고 꼭 다른 게 관심을 두니까 꼭 뭘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의 피로 얻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구원 말고 다른 복을 얻어보기 위해서 뭘 하면 복을 얻을까 꼭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수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꼭 이런 구절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자도 읽어버리니까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이 부활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으로 부활된다 이렇게 답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앞뒤에 성경구절 다 무시해버리고 한 절만 가지고 모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38년 된 병자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병자를 나무란 유대인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둘을 비교할 때에 누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병자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뭐 이 병자가 천국 간다는 증거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면 그럼 천국 간 게 확실한 한편 그 주님과 함께 달린 한편 강도를 생각합시다. 이 강도가 분명 생명이 부활로 나온다 이건 의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강도가 행한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병자에게나 강도에게나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 땅에 뭐 있는 게 뭐냐면은 내 영혼을 예수께 부탁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와 함께 죽어가는 그 힘없는 예수를 내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분을 믿게 된 거.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선한 일이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도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무슨 일을 한다는 그런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신다는 걸 믿고 내가 뭔가 행함으로 되어진다는 걸 전혀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38년의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속에 그냥 일어나 벌떡 걸어가 버리는 것 이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야만이 좋은 걸 얻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게 돼버린단 말이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율법 수준이고 자기 행함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악한 일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대단히 주의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걸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 불평하지 마시고 어떨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일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열심히 다녀야만 복을 받는다 이리 생각한다면 결국 예수님으로 복이 주어진다는 걸 믿지 않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으로 불신앙으로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악한 일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행함으로 복을 얻는다고 하는 내 행아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위 주일 지킨다는 것이 악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바로 안식을 지킨다고 예의를 쓰는 유대인이 바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결과인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헌금하는 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선지자 미가 쓴 예측했던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물 바쳐도 하나님 안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하고 제물 바치라 했던 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제사를 했던가, 왜 제물 바치라 했던가 하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사 드리면 되겠지, 제물 바치면 되겠지,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면 나에게 복 주겠지, 이렇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수준이니까 예수님이 와도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와도 안식일이 그냥 뭐 안식일을 뭘 하지 말아라, 그냥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만 염두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런 말에 분노를 확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안식일 지킨다 해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린다 해가지고 그걸로 생명 얻는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안식일로 피할 수 있는 겨우 그 정도 가벼운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그 물 한 달이라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보내고 그 중보자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줘가지고 너희들은 더 안 된다, 너희들 행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들 내가 중보자 보낼 거니까 너희는 안 되는 걸 깨닫고 그 중보자만 의지해라, 이게 율법 준 하나님 마음이었죠. 이런 하나님 마음과 하나 행하심을 아는 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일으키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불러줘서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불러줘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불러주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심으로써 내가 천국하게 되었노라, 이걸 외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믿음에 대해 천국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거 여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날 주님이 불러줘 난 천국 간다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미 본 사람이죠.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신자들은요, 내가 뭘 해서 뭘 어떻게 되겠지 생각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면서 그냥 그 은혜에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날 고친 분은 예수다, 날 일으키신 분은 예수다, 오직 그것만 자랑하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일을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장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날 그냥 두시겠는가, 이런 또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뭔가 잘해 보이는 그런 일을 했다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들고 주 앞에 나온 우리 모습들, 바로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일으키신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인 것을 항상 우리 깨닫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부르시고 날 일으키셨다고 하는 그것만 자랑하고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가운데에서 주를 공경을 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